우리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장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으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에 대한 것을 함께 5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지만 그 좋은 제도가 있을지라도 결국 그 제사를 인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누구?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뭐 건물을 딱 주셨을지라도 뭐 교회라는 건물을 주셨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다면 또 예배를 인도할 뭐 누가 되었든지 예배를 인도할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그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후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제사를 책임질 사람을 임명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은 이제 레위인들과 같이 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성전을 섬기는 것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의미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중보자이지만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데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보자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코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견고히 서 있다라는 그 동사와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섰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제사장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죄는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 죄를 지은 것도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레위기의 구약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묵상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레위기의 그 제사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또 연결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8장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정식으로 취임하는 위임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 형 아론에게 이렇게 입히게 했는데 제가 처음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로 감동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모세가 처음부터 네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거부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주님.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말주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그 형 아론 이미 40년 이상 떨어져 있는 형이에요.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수 있게 너의 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40년 만에 만났는데 형인 아론이 모세를 누구처럼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형이에요. 아론은 형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도 잘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어떠한 직분, 어떠한 의무를 주셨냐면 40년 만에 만난 그 동생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하게 한 거예요. 그냥 뭐 잘 좀 대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지도자로, 리더로 대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인데 성막, 회막을 다 만들고 성막을 거룩하게 이제 구별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무엇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도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대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도구 취급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아들들이, 모세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아들들은 모세의 당대로 끝나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남아있겠지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정복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지도자인데 모세, 여호수아 그들은 이제 당대의 딱 사역으로 끝내고 조용히 그 후손들은 일반 백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동생을 하나님처럼 섬긴 아론 과 그 아론의 후손들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 그런 면에서 정말 공평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길 때에 뭐 이름 없이 빚도 섬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 세워지고 이 성전, 그러니까 성막, 여러 가지 제사들이 세워지는데 딱 그 중심,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인 제사장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그 지도하는, 리더하는 그 바로 위치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영원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게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막 만듭니까? 그래가지고 그 화려한 옷을 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형 아론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참 그때 처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내가 목사로서의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뭐 담임 목사가 되든지 또 담임 목사가 안 되든지 큰 교회를 하든지 작은 교회를 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든지 때로는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기관을 섬길 수도 있고 또 목사로서 한 지역교회를 섬길 수도 있지만 선교사로서 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뭐 마음속에 인간이니까 인정받고 싶고 또 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한다면 참 내 성격상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기억하고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 그 단종인가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매화 얘기 좀 했는데 좀 그런 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제가 시카고인 연합장로회 뭐 담임 목사로서 잘 사람들이 또 인정도 해주고 섬기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만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일단 뭐 영화일지라도 뭐 그런 것을 보면은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렇게 기름 부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는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 그것도 조용히 씻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8장을 보니까 어디서 씻어요? 회막문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다 물로 이제 아론을 씻기는 거예요.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귀할까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한 후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광야에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귀하다는 건 철저히 깨닫고 있죠. 출애굽하면서 시내산까지 가면서 물 때문에 얼마나 원망하고 막 그랬습니까? 40년의 광야에서도 그 다음에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만큼 물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 물로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정결 예식하고도 연결되지만 단순히 그냥 먼지를 닦아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어떤 세속적인 것들을 다 씻어내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합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불에 타 죽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전대로 살아갔을 때에 죽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물이 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원한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무엇인가 약속한다. 이것은 정말 솔직히 좀 두려운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래서 하늘로 맹세한다.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성전의 재물, 재단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처럼 해서 그 계약을 하는 당사자에게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게 만들고 자기는 빠져가 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정말 두려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다 몸을 조용히 우리가 보통 한다면은 자 조용히 씻고 오세요. 조용한 곳에 가서 씻고 오세요. 그럴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회막문에서 그 귀한 물을 들여가지고 다 씻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가 잘 만든 옷을 잘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든 그 옷, 그 관을 딱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기름을 부음 받는, 기름이 붓는다,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관을 씌우고 이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내가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다시 한번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것이 있냐면 바로 위임식에서 그 잡은 그 수장을 잡은 후에 그 피를 그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발가락이, 오른쪽 발가락에 이렇게 발라요, 그것을. 왜 그럴까요? 귀, 손, 발에 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이번에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뭐 위임식에 피 바른 것까지 제대로 막 깊이 생각하진 않았는데, 성경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그 레위기에 관한 책을 쓰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듣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과 연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삶이 그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분들,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1장을 보면, 이 레위기는 아론의 아들이지만 어떠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신체에 흠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목사가 될 때 뭐 요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뒤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목사가 된다, 여자니까 안 된다, 이제 그러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한 가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에 흠이 있다. 그 당시 어떤 그들의 공통적인 그 관념으로 본다면, 흠이 있는 것은, 부족한 것은, 혹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주 좋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흠이 있는데 똑같이 드리라고 그러면은, 말로는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드리는 거는 어떤 거를 드릴 것 같아요? 흠 있는 거를 드릴 확률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래서 이 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아주 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혹시 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다가 흠이 날까 봐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앞에서 이제 흠 없는 그런 재물들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좋은 의미였는데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간 대제사장은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어떤 표징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제 탈무드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서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그 속죄제를 위해서 들어갈 때는 끈을 다리에 묶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끈을 다리에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사장이 거기에서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면 죽었는데,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죽었는데, 그 제사장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면은 탁탁 당겨봐가지고 안 나오면은 이렇게 잡아 끌어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두려운 그러한 거예요. 왜요? 리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그 제사장만 있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중보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데 7일을 합니다. 위임식을 하는 그 기간, 이렇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제사하면서 이렇게 위임식을 하는데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7일이라면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7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위임식을 한 후에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은 바운 후에 첫 번째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제사가 근데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한 제사예요. 이기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름 부은 제사장이지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또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위임식을 받은 후에 한 첫 번째 제사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9장 8절에 보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붓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살았다. 첫 번째 제사가 이렇게 완전히 태워버리는 속죄의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인간 제사장, 대제사장의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가 그냥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레위기의 그 정신이, 그 레위기의 그 의미가 이제 히브리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 스스로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그리고 매년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마다 그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어떠한 제물이,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싸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하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속죄일에, 또 몇 주 뒤에 이제 이 속죄일에 대한 것도 이제 나누겠지만, 이 대속죄일에 보통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수점소 두 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그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아사셀이 떠나보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떠나보내냐,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이러한 속죄 제물을 이제 드립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민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셨고 또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우리를 향한 중보자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레위기의 이 제사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이 있을까? 어떠한 역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때로는 알 수 없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아론과 그 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이 너희가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규례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똑바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가르칠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니까 같이 타락해가는 거예요. 같이 타락해가는 것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해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설문조사하면서 기독교가 너무 낮게 나오는 거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또 우리에게 세상에 따라오라는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지 않고 악독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심해지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가 그 제사를 맡아야 했을 때, 자기가 제사를 인도해야 됐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그 제사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저도 조금 이렇게 세속적이 되었다고 할까요? 여러분한테 전적으로 헌신하라, 막 뭐 절대적으로 희생해야 된다는 말은 솔직히 제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말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정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물론 제가 목사로서 그러한 것이 어떤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기 분명히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일 수 있냐면 아론에게 모세를 섬기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누군가를, 아론이 모세를 섬긴 것처럼 섬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아론이,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아론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세가 있고 그 모세 앞에 아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모세가 한 이야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론이 그 말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아론을 두려워할까요? 아론을 진심으로 존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함부로 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는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만히 보고 참 기분 나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정말 그렇게 사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신다는 그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백성들은 왜 아론을 인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을 인정해요? 안 죽으려고. 그것도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아, 우리는 다 알았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세요. 우리는 당신이 하는 말 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서. 제사장의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진짜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은 존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존중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죽기 싫어서 무서워서 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아론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그의 자녀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예요? 어떤 속죄,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안다면, 그것을 감사한다면 정말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비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어떤 직분을 주세요. 우리가 결단해요.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인간적인 한계 때문이라면 그거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것은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는 뭐냐? 더 이상 짐승의 피는 필요 없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뭐 하려고 하면은 이 피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만만히 보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나는 없어요 주님, 능력이 안 돼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우리 성전에 와올 수 있잖아요. 성전에 오는 것도 힘듭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할 수 없을 때는 그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합니다라는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는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아론을 선택하신 것처럼 아론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론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 받는데 위임을 받는데 아론은 출애굽한 후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제일 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사람들한테 금을 받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 송아지가 이 우상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자마자 지어서는 안 된 제일 큰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중보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연약한 아론이 한 가지 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생 모세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도 섬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돼요. 정말 자격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정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너무 이 구약시대부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기도하면서 부끄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아들의 권세를 받았으니 그 아들의 권세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로서 정말 겸손하게 그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 아마 다 나는 자격이 됩니다. 나는 능력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